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의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자유케 하는 복음으로 살라. 오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렇게 어텐션하지 않으면은 그 핵심을 좀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이번 그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아주 조금씩 그러나 핵심적으로 지난주에 메시지를 그 리캡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메시지 가운데에서 핵심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자유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유케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냐라는 그러한 것들보다는 그리스도,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강함 여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의 신실함이신 거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에서 시작해서 같은 16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여정,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를 만나는 사건.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러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나의 삶에서 예수를 주와 구주로 만나게 되는 사건의 결단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걸쳐서 우리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그 여정, 뭐 영어로는 journey라고 하죠. 그것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번째, 다시 말해서 그 여정,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구절인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아시는 분들은 2장 20절이 사실은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한 구절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앞뒤를 다루고 제가 20절을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보려고 하는 것은 21절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모습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결단과 행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이번 설교 시리즈의 주제처럼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만약에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율법이 나를 자유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 율법이라면, 21세기의 버전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자격이 돼, 우리가 사회적인 자격이 이만큼 갖췄어, 혹은 내가 인생 가운데에서 이러한 업적과 성취를 내가 이루었어, 내가 돈을 뭐 이만큼 벌었어, 만약에 그런 21세기판 현대의 율법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다시 얻는 것이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런 것이 소용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뒷부분에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그것은 내가 율법이 나에게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한다는 게 뭐예요? 곧 내 삶에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내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여러분,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요. 예, 결혼식을 할 때 결혼 서약을 합니다. 그 결혼 서약의 의미는 뭡니까? 결혼 서약의 의미는 결국 내가 나의 배우자가 될 이 사람에게 내가 신실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이죠.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 비유 중에 대표적인 비유가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랑이 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신부가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비유해서 보자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신실하시겠다고. 그리고 신실하시겠다고 서약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신실함을 십자가를 통해서 입증하셨죠. 보여주셨죠. 그러면은 영적인 신부된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할까요? 예수님, 당신이 나에게 영원히 신실하시겠다고 하셨으니 내가 뭐 어떻게 살아도 예, 당신은 나에게 신실할 테니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바로 그것일까요? 아니죠. 예, 영적인 원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신부된 나도 나 역시도 바로 예수님과 나 사이에 맺은 그 신실한 언약 속에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어떤 다짐과 또 몸부림치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19절에서 얘기하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신실하셨으니 나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결혼의 비유로 돌아가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아유, 그렇게 그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면 너무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냥 너무 꽉 조여가지고 뭐 멀리 볼 것도 없이 그냥 주일에도 매일 그렇게 예배 가야 되고 어디 자유롭게 살지도 못하고 답답하지 않으세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여러분들 주위에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아 그래 나도 좀 자유연애도 하고 싶고 배우자에게 매이지 않는 그런 생활도 좀 하고 싶고 예, 우리 저 뒤에 애 있는 부부도 있지만 애가 아프든지 와이프가 피곤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다. 예, 여러분 그게 과연 자유로운 생활일까요?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 늘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 가수 윤종신을 참 좋아하는데 예, 윤종신 노래 중에 환생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환생? 아시는 분? 꽤 많이 있네. 환생. 어휴. 우리 소영자매도 아세요? 어휴. 그러면 꽤 인기 있는 노래네요. 예. 제가 읽기로는 확실하진 않아요. 확신하진 않은데 제가 읽기로는 윤종신이 기독교인으로서의 본어겐 거듭남에 대해서 뭔가 노래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걸 노골적으로 가사를 쓸 수는 없고 그냥 사랑 노래로 표현한 거죠.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을 확신하진 않아요. 근데 그게 환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걸 어디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노래 가사를 보잖아요.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아 이게 본어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전이죠. 예, 네, 이거예요. 제가 노래를 부를 순 없고 불러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 네, 이게 가사입니다. 혹시 가사 아세요? 예, 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예, 전철 안에 예쁜 여자들 다시는 쳐다보지 않고 몇 정거장 지나면 예, 그댈 만나게 되죠. 예,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희성제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 놀라워라 그대를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내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살아갈 만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 결국 사랑 노래로 보던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든 뭡니까? 한 사람에게 헌신한 것이 그것이 참 새로운 세상이고 참 기쁨이고 속박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거기에 참 자유함이 있다라고 노래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유케 하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속박일까요? 아니요. 진짜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내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에게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짧은 구절이지만 20절, 21절을 통해서 그 자유한 삶이 어떤 삶일까? 사도 바울이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유한 삶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새 생명을 품었다는 거죠. 이전에 가져보지 못한 새 생명을 내가 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반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죠. 그게 그분의 신실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아이들 설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수혜자들인 거죠. Beneficiary. 우리가 수혜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간혹 나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뜻하지 않게 수혜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그 어떤 기사를 보다가 어떤 사람이 그 트레이더조 마켓을 상대로 소송을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그 사람이 소송한 내용은 이거예요. 트레이더조에서 그로서리를 보면은 그 영수 중에 자기 크레딧 카드 정보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트레이더조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그곳에서 트레이더조에서 쇼핑을 한 모든 사람이 그 수혜를 입게 됐어요. 우리 그 집단 소송 뭐 이렇게 클레임 하는 거 그런 적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나한테는 언제 이메일이 오나 이제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보세요. 여러분, 나는 한 것이 없는데 그 사람이 굳이 수고해서 소송을 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몇십 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 수혜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20절 처음에 한번 보세요. 가장 유명한 구절. 그 구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가 언제 못 박혔어요? 예, 네, 우리 언제 못 박혔습니까? 우리 못 박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우리 못 박힌 적이 없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수혜자가 된 거죠.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로제 가로디라고 하는 사람이 철학자인데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 사람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의 전 생애가 인간이란 누구나 언제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의 한 사람도 예 없이 인간은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 우리 은혜의 수혜자가 된다.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가 그것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미래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구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20절 우리 다시 볼까요? 20절을 다시 보면은 거기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이제 살고 있는 것은,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여전히 운전대를 잡고 출근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요리를 하고 먹을 것을 먹고 인생의 수많은 결정들을 내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도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자신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 여기서 먼저 두 가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자기 부인, self-denial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아닌 누군가가 나는 이제 사라졌어요. self-denial, 나는 없어요.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self-denial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버젓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로,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대체, self-replacement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른 걸로 내가 리플레이스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살아가고 여전히 여러분이 운전대를 잡고 여전히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영적인 아이디가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옛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우리의 옛 자아는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죽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그게 바로 영적인 현실이고 영적인 어떤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아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 그 자아가 올라올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죽은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달리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신실함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합니다. 제가 준비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죠? 살아있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죠. 그리스도인이 성숙하면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렇죠?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한 구절, 거기까지 가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해요? 내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아이나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가족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내가 남편이라고 하는, 아내라고 하는, 가정의 일원이라고 하는 내 새로운 정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더 이상 싱글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정체성이 필요한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것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옛것이 뭡니까?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새로운 자아. 그것은 self-denial도 아니고 self-replacement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것은 어떤 일시적인 신비한 체험이나 황홀한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동기를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 망가졌는데, 그래서 방향을 찾지 못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로운 나침반이 되어주셨다는 것,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근심할 필요 없이 자유하다는 것.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십니까? 세 번째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요. 예,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그 안에 자유함이 있답니다. 20절 중간 한번 보세요. 20절 중간에 뭐라 그래요? 지금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죠?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 가운데에서 주어진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이 육신 안에서 살아가죠. 우리 각자의 육신 안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육신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참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과 비교, 경쟁과 질투, 미움과 배반이라고 하는 육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과 희생, 자기 포기라고 하는 육신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예수님은 사랑과 희생, 헌신,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죠. 예수님이라고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없었을까? 예수님이라고 자기를 주장하고 싶은 순간이 없었을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앞세우고 싶은 순간에 그러지 않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부부 사이에,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는 주님처럼 살기를 애써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어줄 때 우리가 역설적으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쯤에 저희 겨자씨 형제들이 메타에 갔습니다. 정렬 형제 덕분에 메타에서 좋은 뭐 경험을 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우리 따뜻한 햇볕 아래서 공짜 디저트도 맛있게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하는데 그중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캘리포니아, 여기 베이 지역에서는 두 가지 언어를 배워야 된다. 중국어와 스페니쉬를 배워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유성 형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베이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언어래요. 승진하려면은 중국어도 좀 잘하고, 예, 승진하려면은 중국어 배워놓으면 도움이 된다. 그런데 스페니쉬는 아래를 향하는 언어, 아래를 바라보는 언어라는 이야기를 우리 유성 형제가 했습니다. 주변에 잘 눈에 띄지 않지만 힘든 일하고 허드렛 일하는 그런 히스패닉 분들과 소통하기 위한 언어가 아래로 내려가는 언어라는 말을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랑과 희생의 삶, 그런 게 바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거죠. 모두가 위를 바라보는데 내가 아래를 지향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내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체성이 한 번 주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계속 끊임없이 알려주세요. 계속 끊임없이 알려주세요. 우리 삶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있으면은 당신 남편이야, 당신 아빠야, 그렇게 계속 알려줘야 안 까먹잖아요. 그쵸? 예, 안 그러면 인간은 까먹거든요. 당신 엄마야.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노르웨이의 극작가 입센이라는 사람이 쓴 정신병원 이야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극작가가 정신병원에 가서 이렇게 정신병원에서 발견한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신병원 안에 미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멀쩡하고 분별력 있고 얘기도 그냥 다 정확하고 신중하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 입센이라는 극작가가 이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정상인임에 분명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 모두 정상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만은 그 정신병원의 담당 의사가 이렇게 대꾸했답니다. 그 사람들 다 그렇게 보여요. 정말로 분별력 있게 얘기하고 또 정상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그 사람 모두 다 미쳤습니다. 그 사람들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의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요, 모두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관한 것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침, 점심, 저녁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이 정신병원에서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자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분별력 있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인간이란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한다면 우리 모두는 미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정신병원이라는 것을 갖다가 세상으로 한번 확대해서 보세요. 한번 보세요. 지금 세상은요,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나 중심으로만 살아가요. 내가 무너지기라도 하면 세상이 무너지기라도 한 듯이 절망하기도 합니다. 한국 같은 데서 보면은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많은 혐오 범죄, 증오 범죄 이런 것들 많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다 자기 중심에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한번 무너지면은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기 중심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다른 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안에 갇혀서 일어설 힘, 자유할 힘이 없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다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가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곁에 계시기 때문인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 헨리 나우엔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 책에서 헨리 나우엔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사람이 됩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세 가지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의 붙잡고 계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 돼야죠. 그런데 그것을 살짝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 되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붙잡고 계심을 생각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지금도 여전히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찌 자유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자유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